VOA 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두 곳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레츠키와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그들이 고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면서 그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상자들이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 권력 남용을 기록하기 위해 뛰어난 노력을 해왔다며 이들은 모두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노벨평화상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며 수상자는 천만 달러 스웨덴 코로나 상당의 메달과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에서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아마겟돈의 위험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정치 행사에서 자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잘 안다며 그가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은 농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전 대통령 때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우리는 아마겟돈의 전망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위협은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영토 완전성이 위협받을 때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현재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의 핵 공갈에 대해 거듭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크이우를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점령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원전에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직원들로부터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 약 500명의 러시아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 관련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 말하는 것이며 사고는 여전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원전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러시아 경제가 계속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정부 관리들에게 연설하면서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약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이날 연설에서 일반적으로 이곳의 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5일 원유 가격 상한제 등이 포함된 러시아에 대한 8차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다른 오펙 플러스 국가들과 함께 대규모 원유 생산량 감축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페루 리마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리야드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오펙플러스는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제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 한일 군사훈련은 방어 목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한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최고는 11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긴장 고조 행위가 한국을 겨냥한 도발로 나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해나가는 미한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악의 상황에선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상황이 훨씬 더 그 이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의 이런 언급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의 경우 한국이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미 해안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었고 올들어 버리고 있는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합의의 정신을 깨는 행위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국방선에 있는 인사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9.19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이 서로 간의 적대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올해 들어서 노골적인 군사적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긴장고조 행위가 한국을 겨냥한 도발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일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후 2시께 북한군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벌여 한국군 공중 최공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전력 등 30여 대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 등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은 한국군이 신속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특별 감시선 이남으로 내려와 편대 비행을 했지만 전술 조치선을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북한 군용기가 편대 비행을 한 곡사는 한국 측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북쪽으로 80여 킬로미터, 서울에선 1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공세적 비행과 사격 훈련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재출동과 미한일 연합훈련, 미한 연합 지대지 사격 등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이제 뭐 아무리 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전략사를 전개했을 때 북한도 나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해공군도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대식 군사력이 뛰어나질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모전단이 다시 오면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 자체 대응 훈련을 하는 성격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군이 시위 비행과 사격 훈련에 어떤 기종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폭격기는 IL-28, 전투기는 미그-23, 수호이-25 등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미그-29를 투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 F-15K와 교전에 임하기조차 어려운 낮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위성 비행이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공군훈련을 통해 군사합의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한 또는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이라면 이번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은 다분히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앞으로 한국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가 남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는 한미일 공조체제 또는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자기 내부적인 메시지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거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고 그러고 한일 관계도 강화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건드리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미한은 7일부터 8일까지 한국의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을 한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국 측에선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 빌함,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과 베리함이, 한국 측에선 구축함 문무대왕함, 호위함, 동해함이 참가합니다.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 기동 등 연합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호를 호송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제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온적 태도를 보인 중국과 러시아엔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하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가장 최근 발사의 구체적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그 발사는 영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still assessing the specific nature of the most recent launch, which I will reiterate, posed an unacceptable threat to the region.
이어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의 10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이번 주와 9월에 이뤄진 다른 발사와 더불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매우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 미리 공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에 대응했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specific actions, I don't have actions to review for you, but I will note that the U.S. has responded.
그러면서 국방부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군사훈련에 나섰다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와 다른 많은 도구를 우리의 도구 벨트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구체적 행동을 취할지 미리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긴밀히 주시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며 추가 행동을 취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전날인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드러난 러시아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것은 분명 매우 실망스러웠고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무언가로부터 자극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매우 불분명한 수사를 접했다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first, you know, to echo our UN ambassador Linda Thomas Greenfield on Russia and China's actions during.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5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 군사 훈련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화살을 북한이 아닌 미국 등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합법적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 활동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면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우리의 방향이며 풀리지 않는 퍼즐의 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goal here stil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alogue.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다자 기구에서의 행동을 통해서도 계속 북한의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주 북한으로부터 본 매우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규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응답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외교적 관여나 주고받는 대화를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고 믿으며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많은 관리들이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기 위해 우리의 영내 동맹, 파트너와 직접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5일 칠레 외교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 등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일본 북부 상공을 날아간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는 즉각적으로 일본 한국 장관과 대화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양자는 물론 3자의 기반에 매우 긴밀히 협력한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방어와 억제 역량을 입증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called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engage in a sustained and substantive dialogue.
또 이는 수개월 전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북한의 반응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적절한 방어와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고 다음 단계를 놓고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ut I also want to make very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Korea and Japan,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뿐 아니라 실제 대화에 관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만약 그들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비난과 고립,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응해 취해지는 조치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한일 군사훈련이 방어 목적이라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이 동일선상에서 비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분명 우리가 영내 이러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나 양자 혹은 삼자 훈련에 관여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Well, clearly again, us participating in exercises in the region or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오랜 방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억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방어적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훈련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와 달리 영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불안정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sider this behavior destabilizing, unhelpful, and irresponsible.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무엇이 최선이고 가장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과 협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항공모함 출격 등 미국의 대응 조치가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엇이 그들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만드는지 혹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지에 관해 북한을 대변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Really, I don't want to speak for North Korea in terms of what may or may not be causing them to respond this way. I am aware.
이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공개 발언 내용을 알고 있다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우리가 미리 발표하고 실시한 행동이 영내 우리의 동맹을 지원하는 방어의 일환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북한도 영내 최상의 이익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해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미한일 3국 관계에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현지 시각으로 6일 한국과 일본 사이 해역에서 3자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주에 걸쳐 감행한 미사일 연쇄 발사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에 속하는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 빌호와 알베이러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트호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카이함과 아시가라함 그리고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과 함께 이런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집단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전향적이며 공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한편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자들의 결연한 우리 일본, 한국 동맹과의 삼국관계의 힘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번 주 우리 한국 일본 동맹들과 공중훈련을 실시했고 한국과 합동 전술미사일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수많은 유엔 안보리 의무를 위반하는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에 걸친 평화와 번영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수석 대표들은 오늘 3자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이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에 단합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위치를 노출한 채 선외 비행에 나선 한국 정찰기 추정 기체도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정찰기인 IC-135B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 6일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이 정찰기는 이날 오전 9시경 강원도 양양군 인근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서쪽을 향해 비행하던 중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이나 직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3시간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겁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 등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1분경부터 23분경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시각으로 6일 오후 11시경엔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 중인 항공기가 한국 중부지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 지도에서 확인된 이 항공기는 한국 충청북도 충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일대에 반원 모양의 항적을 남긴 뒤 사라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부여한 24비트 주소가 71FC72였는데 과거 군용기 추적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IS-I가 해당 코드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의 PIS-I가 정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미국의 군용기들은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벳 조인트와 한국의 PIS-I도 의도적으로 위치를 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을 전후한 시점 한반도에선 미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과 미 육군의 RC-12X 가드레일,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등도 포착됐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다른 지역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어제 성주 기지로 들어간 사드 관련 장비는 3단계 개량 작업에 필요한 마지막 장비로 보면 된다면서 이들 장비가 반입되면서 3단계 성능 개량 작업은 이달 내로 완료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성주기지로 반입된 장비는 레이더, 전자장비, 미사일 수송 차량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미 국방부의 합동 긴급 작전 소요에 따라 사드 3단계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의 레이더와 발사대가 통합 운영되면서 주한미군의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상하층 요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5일 미국은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북한과 같은 대담해진 적국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파트너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위 공화당 측은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최근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과 공격 행위는 미 본토 방어의 중요성을 다시 강화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2017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주일 대사로서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나누기 위해 반면인 대지 상원 의원과 새 법안을 발의해 자랑스럽다며 이 법안은 세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과 파트너국들을 안심시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거티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과 함께 지난달 13일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압박과 억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4일 트위터를 통해 이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맞서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우리의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무모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불안정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고위 관리는 유엔 안보리의 단합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하메드 칼레드 퀴아라 유엔 사무차장 보는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규탄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s the DPRK's launch of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무모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발사가 영내와 그 밖의 지역에서 상당한 긴장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항공과 해상안전에 대한 고려를 또다시 무시한 것은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키아라 사무총장부는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추가 불안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calls on the DPRK to immediately cease any further destabilizing act.
이어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관련국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보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던 지난 5월 11일 안보리 회의 이후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On 25 September, 28 September, 29 September and 1st October. On 12 September,
지난 4일 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5일, 28일, 29일 그리고 지난 1일 등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가동하며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최근 보고가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IAEA는 영변 핵시설에서 공사활동과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는 징후를 계속 포착했다고 덧붙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채택한 데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매우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원칙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수십 년간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보 정책에 있어 핵무기를 계속 의존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나 오판의 위험을 높인다며 우리는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보는 북한의 대화의 방향으로 돌아서고 이전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은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the Secretary General urged the DPRK to reset the course to dialogue and build on previous diplomatic efforts.
또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관련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관련국들 간의 정기적인 접촉과 협력을 환영하고 독려하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관여하려는 이들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또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키아리 사무차장 보는 전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at the same time and separately remains concerned ove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그러면서 유엔은 국제 인도주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비롯해 의료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 파견과 함께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인력과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방해 없는 접근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은행 채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 보는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단합이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며 부정적인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12개 이사국들은 북한을 규탄하며 새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가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들 국가가 안보리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동맹들의 연합훈련 탓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If you're going to blame someone for the current situation, all the blame is on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started this cycle of
세이머 전 조정관은 현 상황에 대해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면 잘못은 오롯이 북한에 있다며 북한이 도발과 긴장 고조의 순환을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사태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경수항 주 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 군사훈련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나 에부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 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며 미한일 지도자들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억지 수단을 한반도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에 관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평화의 붕괴에 기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정례적일 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모 전 조정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o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are now going back on their earlier position and they're damaging the credibility.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협조하지 않았던 과거의 입장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기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어기면서 안보리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 집중됐던 2017년 당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네 차례의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6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조력자 내지는 지지자가 됐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협력했던 2017년과 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see a closer relationship and a supporti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being in their overall interest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자국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골칫거리를 만드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 모두 긍정적인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못 본 척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형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북한을 감싸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안보리는 더 이상 북한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실질적인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유엔 밖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he tools necessary to address North Korea's actions. They should start.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 출신으로 제재 전문가인 루지에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다룰 도구가 많다며 우선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을 보호하면서 대북 결의들을 스스로 어기길 원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돕는 은행과 기업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직접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모두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it depends on what they're doing. In a lot of ways, these are banks that are either not reviewing the transactions properly.
북한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를, 북한이 연루된 거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재 대신 벌금을 물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을 돕든지 아니면 미국 금융체계에 계속 접근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제재 이외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략 자산을 영내에 전개하며 역량을 과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현재 조치들은 모두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step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aking right now in terms of providing reassurance to our allies, moving strategic assets into the region.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나아가 향후 미국 영토나 일본 영토를 향하는 미사일은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해 방어 차원에서 요격하고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알리는 방법도 미국과 일본이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도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효과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동맹의 강력한 결속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맹 간 고위급 대화와 조율, 연합 군사훈련 등은 모두 북한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김 연구원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점이 북한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 우려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결부지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당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6일 IRA에 관한 한국과 한국 측 상대의 의견과 관련해 그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안을 놓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한 동맹을 강조하면서 IRA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미한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안덕근 한국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초 워싱턴에서 관련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인 납북자와 함께 한국인 6명의 억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 북한의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이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일본인 납북자와 구금된 한국인 6명의 실종에 대해 규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수용소 시스템 폐지를 포함한 북한의 법치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나 인권 전문가 차원의 언급은 있었지만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연철, 함진우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중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 정부의 불법 구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7월 19일 외국 정부에 의한 부당한 구금의 위험성을 미국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국무부 여행주의보에 새로운 위험지표인 D지표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북한 관련 여행주의보에 위험지표 D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의 권한 아래 특별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입국 또는 북한을 경유하는 여행을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이런 위험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 억류된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여러 차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월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직접 방북해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의 미국 송환을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에는 북한 당국에 의해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지난 2014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반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 문제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국민 억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문제에서 납북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 정부의 이런 노력에 호응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한국에 정착한 뒤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펼치던 김원호 씨 등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을 포함한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중진 의원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에 통합해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국에 조속한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북한의 핵과 인권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6일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스탠퍼드 대학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토론회에서 더 열악해진 인권 상황과 최근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Fortunately, North Korea's COVID-19 restrictions have aggravated the country's already.
불행히도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는 가뜩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악화시켰고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모든 관여에 인권을 통합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워싱턴 방문을 반기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Thankfully,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seems to be taking human rights in both North and South more seriously, as evidenced by the appointment of Human Rights Ambassador for North Korea.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를 채우지 않았지만 이 대사 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남북 모두의 인권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모두가 충격을 받고 실망했었다며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지탱하는 데 계속해서 결정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Frankly, I must emphasize that Beijing has continued to play a critical and a very negative role in sustaining North Korea's horrific human rights.
시진핑을 호명해 가능한 최대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자세가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하원의원 17선을 지낸 뒤 은퇴한 프랭크 울프 현 국제종교자유위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오랫동안 유엔에서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Furthermore, China along with Russia has long served as North Korea's protector in the United Nations. As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China and Russia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심지어 인권 침해와 핵도발에 대한 국제적 정밀 조사와 제재를 회피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는 겁니다. 울프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조속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승인하고 북한인권 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다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칼 거슈먼 전 미국 민주주의 지능재단 NED 회장을 특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특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인권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대사는 북한인권 특사 지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사는 전날 만난 백악관 관리들은 한미동맹과 북한인권 증진, 도발 대응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 행정적 제약 등으로 특사를 임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I got a feeling that they are not quite ready to appoint a special envoy due to
이 대사는 국무부 관계자도 자신에게 길고 고된 과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달 만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전한 것과 다른 것이라며 뭔가 진행 중인 것 같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 특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소한 안보 위협에 관해 말하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인권 문제도 함께 언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이날 북한 인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중국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인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끔찍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려는 어떤 유엔 결의도 무시하거나 방해한다는 겁니다.
They neglect or they obstruct any kinds of the UN resolution which try to address the North Korean human.
또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 가입국이지만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사는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며 유엔 내부뿐 아니라 밖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설득하며 창의적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관 누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10월 7일 동독 정권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발표하고 독일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서독 정권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엘베강을 경계로 독일을 분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서독을 차지했고 소련은 동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 1949년 미국은 동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돼가자 이에 대응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자신의 점령지구를 합쳐 서독에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독 또한 1949년 10월 7일 독일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독일은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과 자유주의 진영인 서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849년 10월 7일 현대 탐정소설의 아버지 에드거 앨런 포가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9세기 미국 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탐정소설과 공포, 정신이상, 죽음 등의 이야기를 주로 쓴 작가입니다. 포는 180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한 연극 배우들이었습니다. 에드거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에드거가 두 살 때 어머니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돼버린 에드거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사는 부호 존 앨런가에 위탁됐습니다. 에드거는 존 앨런의 지원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샬럿츠빌에 있는 명문 버지니아 대학에도 다녔습니다. 에드거는 공부를 잘했으나 술을 많이 마셨고 도박을 좋아해 막대한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 고모 딸인 버지니아 클렘과 결혼했습니다. 포는 26살, 신부는 13살이었습니다. 1939년 발표한 단편 소설 어셔가의 몰락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1845년 출판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까마귀라는 의미의 레이븐이라는 시로 작가로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폐결핵을 앓고 있던 그의 아내 버지니아 클램포가 1847년에 세상을 떠나자 엘렌포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1849년 10월 7일 에드거 앨런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